大家都要搞百姓啦，我们不给信啦。자우리어린이여러분들도운동을했는데운동열심히하나요 Exercise. Consistently. Okay. 아니면운동싫어하는사람들많이있죠운동을열심히해야하는이유는뭘까요우리가여러분평생에열심히잘먹죠 You eat regularly. Only three times a day. 열심히잘먹는데운동을안하면어떻게될까요피가트는게아니라배만나오죠잘먹으면잘먹는게굉장히중요한데운동도열심히해야됩니다그래서사실은운동하는것만표현이그러네요운동하는것만운동이아니고요잘먹는것도운동에들어가는데 physical exercise training actually includes good diet and exercise 오늘8절에보면이런말씀이있어요 bodily training is of some value bodily training physical exercise is somewhat profitable 여러분들이이걸잘보시기바랍니다그래서우리가운동을하는것육체의연단이라고하는데운동을하는것이유익이있습니다근데유익이조금만있다고설명을했어요성경에서이것도여러분잘기억을해야합니다우리는운동을잘해서몸매가좋고뭐체격이좋고이러면다된다라고생각을하는데요그냥조금유익이있다고말씀하고있어요왜냐하면네그거굉장히중요하지만그것만잘하는게아니라그거를하는이유는뭘까요 Why do we exercise? 손잡으려고하나요아니면건강하게행복하게살려고할까요우리가운동을하는이유는건강하게그리고행복한삶을살기위해서하는겁니다 We train physically in order to be healthy and happy 왜냐하면우리마음이건강하다몸이건강하지않으면마음도건강하지않아요그래서 when our bodies get sick if our body is weak our mind and spirit cannot be healthy either 그래서건강한사람들은대부분몸도건강하고마음도건강한사람들이건강해집니다그래서육체의건강도약간의유익이있지만 physical training, bodily training has some value but the more important thing is godliness is of value or has value in every way 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경건은모든일에유익하다여러분이말씀을잘생각해보시기를바래요그래서자 physical exercise consists of not just the training but also a healthy diet 잘먹고 and also good rest 그런걸다잘해야우리가건강하게우리몸을유지할수가있어요그런데그것만으로우리가행복해지는게아니라경건한훈련을해야됩니다 We need to train godliness or spiritually 자그래서오늘여러분들에게한가지소개할게요 godliness, what is godliness? 경건이뭘까요성경에서경건이라는말을많이쓰는데 What is godliness? 약간조금문법적으로설명하면요 godliness is from godly godly is from God 그렇죠 godly means like God or of God so godliness means we become more like God and we belong to God 무슨얘기인지알겠어요 so godliness is in other words God-centeredness 경건이라는것은요 하나님중심으로생각하고하나님중심으로사는것을말합니다그러니까이거는그냥겉모습만경건한것그것이아니고요 Don't try to look godly outwardly but we need to continue to become more godly in our inner being 우리속사람이계속하나님을닮아가야되는겁니다그래서경건이라는것경건을훈련한다는것은하나님중심으로생각하고하나님이무엇을기뻐하실까라는생각을가지고모든것을결정하고행동하는것을말합니다그것이경건이고그것을훈련해야된다는것이죠그러니까여러분아침에일어나서자이제학교가야되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뭐를 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할 것인가? 또 학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상식적으로 여러분 common sense를 사용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 common sense에다가 우리가 하나만 더하면 좋을 것 같아요. It is add happiness to our common sense.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혹시 남학생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 하는데 한 1시간씩 걸리는 친구들 없어요? 학교 가서 잘 보이려고, 여학생들한테 잘 보이려고. 여학생들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뭐 세수하고 화장하는데 1시간씩 쓰는 사람은 없죠, 우리 교회. 네.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할 때에도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물론 깨끗하게 보여야죠. 뭐 일부러 지저분하게 하고, 세수도 안 하고 하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학교에 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친구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훈련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 생각하고 나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What is it that God wants of me? 이런 생각하는 것이 That is God's centeredness and God-willedness. 오늘 여러분들이 이 8절의 말씀을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hile bodily training is of some value, Godliness is of value in every way. 육체 훈련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다 생각하면서 예,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잠자는 것 잘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Think about what pleases God. 밥을 얼마나 먹는 걸 하나님 조금 먹는 걸 기뻐하실까요? 많이 먹는 걸 기뻐하실까요? 적당히 먹는 걸 기뻐하시겠죠? 그런 거는 사실 that is actually our common sense, but a lot of people lack common sense, and that's the problem. So if you have any doubt or question, then ask this question. What does God want of me about this? 얼마나 먹어야 될까? 얼마나 자야 될까? 하나님은 자라고 하시는데 안 자고 막 뭐 다른 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How many hours should I sleep according to God's plan? What is God's design?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먹는 것, 자는 것, 운동하는 것, 공부하는 것, 뭐 노는 것 다 우리가 같이 한번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t may sound boring when I say this, but unless you keep this in your mind, you're not going to live 120 years. And have this faith that you guys will live 120, 130 years. I might die before 100 years old, but you will live much longer than that if you're not healthy in your body and your mind and spirit. You're not going to live a happy life.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책임인 것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Godliness is of value in every way. 잘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God willing, God's centeredness.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육체를 주셨는데, 그 육체를 잘 보존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항상 건강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어릴 때부터 건강관리 잘하면서 또한 영적으로도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성장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선생님들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디모데전서 1, 2, 3장을 통해서 바른 교훈, 바른 예배, 바른 일꾼이라는 주제로 쭉 편지를 써왔습니다. 3장을 진리에 관한 말씀으로 끝냈는데요. 4장에서는 연결해서 거짓 교사들과 바른 리더를 배조하며 디모데의 책임을 가르쳐줍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목회자로서의 바른 자세와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또 리더로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와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1절부터 5절, 7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그것을 드러내도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바른 리더의 바른 목회자의 자세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주제를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잘못된 교훈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물론 목회자의 책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무엇이 바른 교훈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항상 바른 교훈을 알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라는 경건의 훈련의 책임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잘못된 교훈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른 교훈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Apostle Paul warns against the false teaching in the first section in this chapter, and then he moves on to exhort Timothy and the Ephesian church members to train godliness and be examples to other Christians. 그것이 that is the true leadership and true servanthood. 다른 지도자들의 책임이고. 또 일꾼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굉장히 재미있게 시작합니다. 재미있게라기보다 무섭게 시작을 하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1절에 성령과 미혹하는 영 혹은 악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슴을 따르리라. 성령의 예언이자 경고죠. The Holy Spirit strongly warns against false teaching. False spirit, evil spirits.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또 사도들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도 믿음의 도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진리를 바로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해도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결국은 교회에 침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한 영이 갑자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가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 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침투해서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항상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냥 교회는 항상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되니까 평안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는지, 주님을 바로 따르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라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같이 하다 보면 진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음을 가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해야 하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깨어있어야 하고 미혹해하는 영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진리 안에 항상 바로 서 있어야 함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런 금욕주의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참 요즘 시대에 이게 이단은 아닌데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도 큰 변화가 있죠. 비혼주의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후손들을 계속 양육하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상들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사회와 정부의 책임이 없는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혼주의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을 가끔 보는데요.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결혼을 늦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혼하지 않겠다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 특별한 계시를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복신은 은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 날 때부터 복신으로 복신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자꾸 비혼주의를 주장하고 그쪽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2000년 전에는 아예 혼인을 금하는 이단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면 혼자 살아야 된다. 그럴듯하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기독교에 들어왔죠. 천주교가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사제들과 신녀들은 결혼하지 말아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냥 단적으로 설명드리게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천주교의 신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루터는 혼인에 관하여 concerning marriage라는 글까지 썼어요. 구글에 나오는데요. 한번 구글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천주교의 독신주의 교리가 잘못되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고요. 혼인을 금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잘못된 교단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가끔 기독교인들도 뭐 이런 음식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음식은 원칙적으로 없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Some false teachers prohibit marriage and certain foods, but Paul points out that they misunderstood God's creation and the Creator, that everything that God has created is good, and nothing is to be rejected if it is received with thanksgiving.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다 선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피조물들의 일부가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창조와 타락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이단들은 무조건 다 악하다라고 몰아가는 겁니다. 이런 음식들은 악한 것이다. 혼인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그 후에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결혼에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선언하고 있고 또 바울이 여기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Everything that God has created is good and nothing is to be rejected. However, after the fall, the certain things God corrupted. 그래서 we need to b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creation and the fall. 창조와 타락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원시적으로 기본적으로 선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부패해진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이분법으로 가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창조와 타락뿐이 아니라 질서와 혼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혼란이 이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 질서와 혼란을 혼동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즐기고 그분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고 또 창조 세계의 질서로부터 분리된 과도한 영성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스터스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창조 세계의 질서로부터 분리된 과도한 영성 이게 뭐예요? 과도한 금식을 성경적인 원리로 제시하는 겁니다. 금식을 해야 은혜 받는 것이다. 는 아니죠. 은혜 받은 사람은 금식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지 금식을 해야 은혜 받은 것이다. 금식 안 하는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이라고 되죠. 이런 걸 과도한 영성이라고 합니다. 독신주의도 마찬가지죠. 지나친 영성, excessive spirituality is something about fasting or celibacy.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독신이니까 내가 결혼한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 이렇게 갈 수 없죠. 그런데 이 말을 한 분이 조스터스 목사님인데요. 보통 아직 만나는 겁니다. 조스터스 목사님이 독신이었다는 거 아시나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독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성은 위험하다고 경고한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율법주의 내지는 금욕주의를 영성으로 계속 내세우다 보면 이단으로 가기 쉬워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타락을 분별할 줄 알고 질서와 혼동을, 혼란을 잘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원칙이냐 하는 것을, 무엇이 원리냐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엉뚱하게 적용한 사람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잘못되는지. 제가 대학교 때 각 대학교 대학부 안에서 항상 이 술 담배 문제로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학교에 갔는데 선배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두 분이 모 교회 대학부 회장이었는데 우리 어제 술, 담배 문제로 논쟁을 하다가 결론은 이렇게 됐다. 뭡니까? 술집에 가서 어룩하게 기도하고 술을 마셨다. 여러분, 창조와 타락이 분명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도둑질하면서 기도하고 도둑질합니까? 하나님, 자동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기도인가요? 예. 우리가 이 창조와 타락을 구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설명합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면서도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구매하고 찾아보다가 보면 한국이 이 미국 서적이나 유럽 서적을 번역하는데 엄청나게 스피드가 빠르다는 걸 느끼는데 여기서 아무리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번역판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번역을 잘하는 건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잘못된 나쁜 서적들이 지나치게 빨리 번역이 돼서 인기리에 팔립니다. 특히 번역 신학이나 이런 책들, 이런 저자들이 쓰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책방에 가보면 제 앞에도 전시가 되어 있는 걸 종종 보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을 때에도요, 그냥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설교나 이런 메시지도 많이 나오는데요. 좋은 설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제목에 흥미로워서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잘못된 교훈,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거나 읽고 아무거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보다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뭐 장로교 목사가 쓴 책만 좋다 그런 뜻 절대로 아니고요. 저도 예, 좌스터스 목사님도 영국 성공회 차지해주시고 또 헨리 나우엔 같은 분은 천주교의 신부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고 리처드 포스터는 퀘이커교도지만 놀라울 정도로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영성을 가진 목회자들과 저자들이 있는 반면에 잘못된 신학과 철학을 가지고 발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분별법 중에 하나는요. 고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게 한 가지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잘못된 신학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나 설교자가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를 잘 보세요. 축복과 고난의 균형을 이미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지나치게 축복만 강조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쉬운 분별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육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 연단이나 훈련은 고난이 따르죠. 운동해보시는 분 알 것 같아요. 저도 운동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는데 우리가 경건해진다는 것,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첫째, 잘못된 교훈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뿐이 아니라 일반 서적을 읽을 때도 여러분 혹시 기도해보시나 아니면 책 읽을 때 성경님 이 책을 통해서 유익을 얻도록 보내주십시오. 잘 안 하시죠? 뭐 만화책 보는데 기도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텐데 네, 만화책 볼 때, 소설책 볼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저자, 기독교 저자들이 실제로 책을 쓸 때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읽다 보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겠구나라고 추정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밝히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 반대를 받는 분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밝히지 않고 책을 쓰는데 책에는 기독교의 사상과 철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서적을 보실 때에도 뭐 다 무슨 탐정 소설을 보면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좀 넌센스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일반 문학이나 과학이 경건과 동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NIH의 수장인 프란시스 뭐죠? 프란시스 죄송합니다.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분도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결국 DNA 칩을 만들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죠. DNA 맵을 완성하면서 그분이 팀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DNA가 자연 발생이나 유전의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창조주가 계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DNA 맵을 완성한 후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그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이분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지금도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NIH 수장으로 미국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다는 것,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러나 폭력이나 뭐 비리가 난무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선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타락의 결과로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교훈을 분별하고 특히 디모데에게는 그것을 드러내라고 익스포즈하라고 바울이 먼저 교훈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 죽은 뿐인 것이다. 자 여러분 이 6절 이 말씀이 굉장히 평범한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깨우치면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의 원문에 비해서 가깝게 되어 있는데 If you put these things before the brother 깨우친다는 말이 원문에는요. 이 진리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하시는 이 원리를 성도들 앞에 제시하면 put these things before brothers 설명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깨우친다는 말로 우리는 번역이 되지만 원문에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제시해요. put 그래서 웨이터가 음식을 테이블에 내려놓는다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put these things before라는 표현은 음식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손님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서브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리더들의 사명은 목회자들뿐 아니라 모든 리더들의 책임은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제시하는 겁니다. 진리를 제시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의 책임은 자 부역장 교사들의 책임은 이 진리의 말씀을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 먹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죠. 그리고 그것을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내가 교인들을 다 구원하고 내가 교인들을 다 변화시켜야 된다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 면피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할 때에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안 변합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그때가 안 변해요.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문제는 목회자들은 말씀을 여러분 앞에 바로 제시하는 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여러분 앞에 내려놓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닫고 실천하고 변화가 되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사나 교역장으로 일하시는 분들 저 일단 내려가서 좀 아쉬운데요.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표현이거든요. 고객들의 식탁에 갖다가 썰바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제공해야 되겠죠. 잘못된 걸 제공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에서 좋은 일꾼이 될 것이고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 부분이 묘합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이것을 형제들 앞에 대접하면 그리스도 예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본문이 문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깨우치기 전에 또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제공하기 전에 먼저 전하는 사람이 말씀과 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있어야 된다. 우리 스스로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The leaders must be training themselves through God's word and the true instructions before they offer the plate of the word of life before the saints, before the church members. 우리가 먼저 성장하고 변화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메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에서 좋은 일꾼의 책임입니다. 먼저 내가 준비되고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내가 깨달은 말씀과 교훈을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리더들의 책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망령되어 왔다는 신화를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1장에서 나온 잘못된 교훈들의 일부였음을 여러분들 혹시 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것은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우리는 육체 연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합니다. We need to exercise our bodies. We need to have physical training regularly. 여러분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하루에 20분, 30분 정도 투자하시나요? 제일 힘드신 분은 그냥 학교까지 걸어가시면 돼요. 제가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 차비 학교라고 학교를 걸어 다녔습니다. 사비 앞에서 그걸 본 거죠. 근데 하루에 2시간 정도씩 걸으니까 저는 그게 저의 건강에는 제일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잘 걷습니다. 지금도 한국 가면 육교나 지하도 잘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조선 동포들이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한번 롯데백화점에 갔는데 에스컬레이터는 줄을 한 150m 서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 내려서 계단으로 딱 뛰어갔더니 계단 가서 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서 다 날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이상한 사람인데 대단한 누구 왜 주소서 기다리지 안 바쁜 것 같아. 우리가 운동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고 그거 못하면서 여러분 돈 내고 집에 가서 열심히 하시죠. 아직 돈이 아까워서 집에 안 가는데 이 메디케어가 그걸 다 해주는데도 제가 게을러서 안 가죠. 집에서 합니다. 열심히 말도 치우고 눈 치우고 뭐 잔디 깎고 이런 거를 운동을 빙자해서 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유익이 약간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이 약간만 있다는 것은 사실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자녀들한테는 좀 과장하기 위해서 단번을 강조하려고 좀 과장법을 썼는데 유익이 있죠. 네, 그런데 그 약간의 유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유익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천국에 가면 도움이 안 되고요. 천국에 가시면 전 좀 궁금한 것 중에 정형성이 궁금한 것 중에 천국에 가도 운동해야 될까? 다 우리는 항상 정형성까지 건강한 체력을 갖고 살게 될까? 전 좀 궁금합니다. 천국에 가면 과연 우리는 악기가 있을까? 뭐 운동 기구가 있을까? 이게 또 궁금해요. 걸려서 스마트폰을 쓰게 될 것인가? 가봐야 알겠지만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지금보다는 훨씬 뛰어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좀 상상이 안 갑니다. 축구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지 모를 것 같아요. 다 메시같이 할 것 같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은 일시적인 유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몸을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몸을 갖고 오셨잖아요. 물론 몸을 갖고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몸이 있어야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네, 그거는 사실 초등 수준의 해석이고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신 겁니다. 영으로 오시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러면 리뎀션 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지 않는다면 몸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해서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영으로만 가는 것 아닙니다. 몸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몸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드시고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또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일하시고 운동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죠. 왜냐하면 몸이 없으면 영혼도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 그리고 저도 세미나가서 듣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정신질환이 우리가 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을 고치는 첫 번째 단계는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거라고 우리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쭉 설명을 듣고 나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다른 문제들이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점차 유익하다. 그러니까 경건의 중요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건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자꾸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건이 굉장히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개념이죠. 이게 경건입니다. 취하자 no other gods besides me. You only have me. I'm the only God for you. 이게 God-centeredness.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개념이 바로 하나님 중심 사상 혹은 경건을 강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2계명, 3계명, 4계명, 7계명까지를 다 지킬 수 있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때로는 그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좀 덜 건강할 수도 있어요. 덜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 살인하겠습니까? 가늠이나 도적질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유의 불만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하는 죄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때로는 세상적인 기조로 비교해서 볼 때에는 부족한 게 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적합한 선물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시기하고 탐낼 이유가 없죠. 그래서 몇 번째 계명에 가서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재산을 탐내지 말라라는 결론을 낸 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정리합니까? 탐심은 고도장성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게 된다. 결국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하나님이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탐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이 말씀을 좀 차원 높게 해석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면 지금 나의 삶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부족하다 이런 비교해서 나오는 생각이거든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이게 비교해서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도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고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병이 낫기를 위해 세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죠. 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좋아합니다. 예, 발이 아파서 죽겠는데 사도 바울은 전 유럽을 걸어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발이 아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는 계속 고난의 길을 간 것입니다. 절뚝거리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서 내 은혜가 내게 좋아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얘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마.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파 죽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조카도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마음을 답을 얻은 거예요. 아, 여기서 이거로 내가 만족해야 된다. 그는 감사하면서 그 아픈 다리를 가지고 4번, 5번에 걸친 전도를 마치고 주님께 오십니다. 여러분, 경건을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은 경건을 유지하는 사람, 즉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범사에 유익하다. 다른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7절의 명령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몸이 연약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라고 여러분 탄식하며 원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쳐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냥 아프면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잘못되면, 아, 하나님의 은혜가 좋답니다. 끝! 이렇게 가지 마세요. 바울처럼 세 번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계속 답을 안 주시면 아 이거로 만족하시라는 뜻입니다. 한번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제일 위험한 기도가 두 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자 이거는 함부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내 은혜가 내게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5년 10년 기도했는데도 답을 안 주실 수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반대되어 있는 것인가. 저희 후배 중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후배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성을 하던 친구인데 대학을 세 번을 해서 떨어집니다. 그때 입시를 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1등만 하더라도 그 대학을 더 떨어져요. 세 번 떨어지고 난 후에 가족들과 본인이 답을 찾습니다. 목사가 되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닐까. 그래서 재수를 하고 재수 안 해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좀 쉬운 대학에 가서 합격을 하고 그 후에 신학교를 하고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같이 은퇴할 때가 됐는데요. 그 케이스를 가족들이 특별히 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훨씬 공부를 더 잘했는데 형은 서울공대 나왔어요. 제가 계속 떨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그 막내 아들을 기도하다가 가족들이 함께 한꺼번에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아, 이게 목사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그 가정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 형의 얘기를 제가 듣고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3년이어서 3번 해서 바울의 오늘 받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가끔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보실 필요는 있죠. 그러나 최소한 3번 혹은 3년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잘못되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뒤돌아서는 것은 좀 그거는 좀 급한 거죠. 그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경건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뭐 얼굴이 뭐 얼굴 빛이 나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직장을 취업을 할 때나 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집을 구하고 뭐 차를 사고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경건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말도 못해요. 차 살 때까지 여러분 생각하면 편하는데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사람들은 다 지켜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가. 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가 뭐 의도적으로 막 아, 하나님 여기 계신다라고 뭐 그림 붙여 다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동료들이 또는 이웃이 볼 때 아,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그래서 저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보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게 보디발의 보디발이에요.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십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네, 항상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가끔 동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저는 9절을 보면서 이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봤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한 말을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경건은 범사의 미칸이 인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뭐죠?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뭘 믿고 뭘 따르는 겁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인에게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눈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라면서 못 물어보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매몰차게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네. 봐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항상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한 결정이 하나님과 의논한 것인가? 그리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것인가?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는 이것들을 명함을 가르치라. 즉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십시오라고 계속 부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건의 출발은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하루에 5번을 읽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보통 15절 정도씩 읽도록 주거의 진도가 나가는데요. 아, 뭐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따로 더 많이 보시라고 또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 마태복음을 함께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배워봐야 됩니다. 우리가 10장, 20장 읽으면요. 결국 그렇게 많이 읽어도 한두 가지밖에 캐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많이 읽는 것 여러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독하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가 배워가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매우 필요합니다. 많이 읽으면서 실천 못하면 안 읽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어집니다. 경건은 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는데요. 이제 재미있는 명령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명령일까요? 디모데는 근데 이 당시에 나이가 한 30세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방인들이지만 아마 대부분이 아니라 상당수는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 젊은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보통 인지상정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젊은 지도자가 오면 아, 저 사람이 뭘 알까?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배울까? 이런 의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명령하는데요.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읽어주도록 한 편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에게는 누구든지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어떤 명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디모데가 젊다고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명령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이나 교회 재직들을 대할 때 젊다고 어리다고 무시하는 일,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반말 하지 말자고 부탁을 드렸어요. 물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또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하고 쉽게 반말할 수 있죠. 그러나 공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젊다고 없인 여기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요즘 아름다운 은퇴라는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은퇴자들이 많은 사회는 사회적 자산이 많은 것이다. 사회적 자산을 무시하는 사회는 결코 발전하지 못한다. 참 멋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사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노인? 실감이 안 나는데 제가 노인이라고 잘 안 하는데 노인들은 사회적 자산이다. 소셜 캐피탈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은 은퇴자들이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미국 사회가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은퇴하면서 나 은퇴했으니까 이제 놀고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도 빨리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수명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퇴한 후에도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봉사하고 운동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그 퇴한 기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회는 젊은 사람은 업신여기고 젊은 사람은 무시하고 나이 든 사람도 불필요하다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이 차별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한번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나이 가지고 비상에 따져요. 우리 청년들과 만나면 몇 년도 되느냐, 빠른 거냐, 늦은 거냐,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따져요. 우리는 뭐 학관, 뭐 나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민국에는 나이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뭐라 한국 나이, 만 나이, 또 하나는 뭐 무슨 나이. 이건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세 개더라고요. 실제로 관공서에서도 다 다른 걸 쓴대요. 그래서 아, 참 복잡한 나라다 그러는데 우리는 나이 몇 살, 한 달, 두 달 가지고 빠른 뭐 이거 가지고 그냥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문화가 대한민국에 사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반말하는 문화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리다고 어린다고 무시하거나 또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는 그런 차별한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내 연상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명령을 하고 시간이 없어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특별히 리더들은 항상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 변화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졸업이 없죠. 우리의 성격 성장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되다라고 생각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리더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영어로 보면 persist in this 라고 얘기합니다. Keep a close watch on yourself and on the teaching. Persist in this.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모습이 성장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고 또 본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을 이루고 또 일관성 있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야 함을 사도바울은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잘못된 교훈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인가. 항상 분별하는 자세로 여러분 평가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건 물론 제가 하는 건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셔도 되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그냥 무조건 비판력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것인지 분별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바른 교훈과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방번의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말씀과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분별하고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디자인에 맞는 것인지를 늘 살펴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본이 되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분별하는 것과 바른 교훈 위에 서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 이 모든 일에 성숙해지면서 짐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리더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바른 일꾼들, 바른 리더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바른 교훈과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성숙해지며 본인이 되는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많은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하며 400